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보는 자, 못 보는 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그 말미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상당히 꼼꼼하게 또 세밀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결론부에서는 결국 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자신을 치료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주로서 고백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더불어 이 사건 혹은 요한복음 9장의 그 스토리를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소경에 관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눈을 뜨게 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스토리가 핵심입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보면 이 눈 멀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하고 있고요. 반대로 눈은 분명히 뜨고 있는데 앞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는 결코 확인할 수 없는 자들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는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이죠. 구약적인 배경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견주어서 그것과 함께 이제 연장선상에서 종종 드러나곤 합니다. 우리 보지 못하던 자가 보게 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제 자막을 부탁드렸는데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자,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고 어둡고 캄캄한 데에 있던 그 맹인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구약 성경 이사야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여기도 보면 맹인의 눈이 밝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날에 임할 구원의 일종의 그림 언어로서 구약 성경에 예견되어 있던 징표입니다. 내용들이죠. 반대도 있습니다. 눈이 있지만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시작!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조금 더 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아멘. 구약 성경에서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펼쳐 보이는 일종의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눈이 있지만 볼 수 없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보고 들어도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 나간 심판받을 대상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미에 보면 한 사람과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고등 교육을 받고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세상에 대해서 박식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본래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은 보게 되고 믿게 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되죠. 반대로 본다고 여겼던 사람, 안다고 여겼던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저희의 죄가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 혹은 본다라는 단어 혹은 개념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인데요. 이 앞문맥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총 7개의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선언하시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 산떡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참포도나무라.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자기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 중에 한 대목이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소경,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흑암과 어두움에 갇혀 있었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의 전문맥에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9장 5절에 보면, 9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장 5절. 오늘 스토리의 초반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아, 그러니까 뭔가 요 전문맥에 해당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 내용 자체도 보면 이 사건의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것이 빛 되신 예수님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저를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여러분이 아마 많이 기억하실 텐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요한복음의 서두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이제 성경이든지 서언 혹은 서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떤 성경을 갖고 오는 강의에 나가실 때 서론 부분을 대단히 이렇게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셔서 설교하시는 경우가 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지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한 영혼, 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분에 대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우리가 읽었던 사실 이 큐티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매우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씩 이 요한복음 9장의 내용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순서를 떠나서 또 앞으로 요한복음을 읽어가겠지만 말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이 소경을 눈뜨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는 대목을 보면은 이 이후로 임한 이 사람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이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잘 드러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고자 이 세상 가운데 성육신하신 주님,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선언 사이에 위치한 사람이 바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죠.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만나야 우리의 영적인 어두움들, 우리의 영적인 암흑들이 거쳐지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비로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과 풍성한 것들을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등장하는 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재밌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요. 3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결론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모든 그 이 사람의 눈이 떠지고 또 바리새인들과 갑론을 박합니다. 그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서 앞을 보게 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일단 그 본문을 한번 읽을까요? 3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그 앞을 보게 된 사람이 그때는 이제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주님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 너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반복되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보이세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죠? 주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호칭이 9장 전체에서 이렇게 변합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9장 초반부에 이 사람의 9장 초반부부터 쭉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있다가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사람이라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는 주여라는 호칭으로 이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도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가져다 주신 구원의 풍성함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수십 년을 해가면서 내가 예수를 더 알아가고 있는가 자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아주 짧은 신앙의 여정인데 이 사람은 예수에 대한 인식과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예수님에 대한 그 수용이 점점 더 확대되고 커지고 있음을 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점점 더 알아갔으면 좋겠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밤낮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흥미로운 것은 3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이렇게 등장하죠. 제가 좀 단어를 생략해 볼게요. 예수께서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문장의 흐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라고 성경 기자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눈이 띄어졌던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혹은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종교 기득권자들하고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논박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라고 힘있게 외치는 그들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요. 모든 것을 여기서 단순히 쫓겨났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런 어떤 무리 속에서 너 잠깐 이 예배당 밖으로 나갈래? 이런 수준이 아니라 모든 관계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망으로부터 분리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당시에. 이 출교예요, 출교. 그러니까 완전한 단절,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더 이상 아무도 자기를 도울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절대적인 홀로 있음의 자리에 내동댕이 쳐진 거죠. 예수님이 그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묵상을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한 분을 만날 때 보면 다른 아무것들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의미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서로 그러한 것들이 없다 손치더라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 한 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구원이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우리의 삶을 둘러싸는 것들이 너무나도 풍요롭고 풍성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철저한 핍절과 철저한 어떤 외로움과 고독과 또 철저한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예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곤 합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 9장과 10장을 눈여겨서 보게 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입니다. 그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신앙의 은혜를 많이 입었던 날이 있는데 그 이후로 어떤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요한복음을 직접 펴서 읽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처음에는 성경을 읽어도 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초신자한테는. 근데 여러 차례 읽어가다 보니까 요한복음 9장과 10장에 제 시선이 상당히 오랫동안 고정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제가 정말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온 가족 중에 혼자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혼자 예수를 그냥 처음 혼자 예수를 믿고 그냥 가족 중에 혼자 교회를 다닐 때, 그냥 신앙이라는 거가 없고 그냥 교회를 친구 따라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외로운 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언제 특별히 그랬냐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보면 저는 같이 앉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친구들이 있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자기 부모님과 함께 앉아있기 때문이죠. 엄마, 아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쪼르륵 앉아있어요. 그걸 보면서 아, 나는 혼자구나, 나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구나, 왜 나는 이렇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까. 가끔 복음성가대회를 해요. 제가 머물렀던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가족들이 다 나와서 찬송가 들고 합니다. 어떤 가족은 노래를 잘해요. 4부 합창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대회에 나가려면 혼자 나가야 하거든요. 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싶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왜 나에게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부모님과 가족이 계시지 않는 것인가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시대를 살았던 부모님 혹은 저와 동시대를 살았던 청년 중에는 그런 가정을 또 환경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꽤나 가난했습니다. 꽤나 부유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게 만만치 않는 그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 부모님을 통해 보고 저도 이제 느끼고 있었죠.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부족할까? 자원이. 그런 생각들을 할 때였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예수께서 저를 만나주고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다음에 제가 비로소 그 의미를 알게 됐어요. 그 의미가 사실은 우리가 읽은 그 요한복음 9장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둘 다 아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아멘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9장을 넘어 10장으로 갔을 때 내일 본문이겠죠. 내일 본문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는 본문이 있는 거예요. 그 본문, 그 각각이라는 단어에 제 눈이 커졌어요. 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집안 단위로 구원 받는 줄 알았거든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 안에서 태어난 이제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이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아,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직접 지명하여 불러 구원해 내시는구나. 유대인의 무리들, 자칭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했던 그 바리새인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홀로 떨어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앞날을 도무지 예측할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기적적인 방식으로 눈이 띄어졌는데 그로 인해서 온갖 자기를 둘러싼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그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을 찾아가 불러 인도하고 구원해내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다시 한번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 감격 있습니까? 오늘도 그 감격 갖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5년, 10년, 수십 년 하고 있는데 오늘도 나를 향해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셔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구원의 감격 노래하게 하신 그분 앞에 지금 절하며, 이 사람처럼, 그 절한다는 단어가 사실 예배한다는 단어인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듯이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정말 눈뜬 자 맞습니까? 오히려 눈은 떴지만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엄하게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의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제 마음이 많이 냉랭해져 있고 많이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많이 더러워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 은혜를 좀 주님께서 내게 주셔서 이 사람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좀 밝게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기도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었습니다. 우리 한 대목만 더 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인데요 정말 생뚱맞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그 사람이 엎드려 절하고 나서 38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도 보면 믿나이다라는 표현이 굳이 등장하거든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의 결론은 20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20장 한번 거기 잠깐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이 믿나이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20장 30절과 3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굳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까지 고백하도록 예수님께서 그와 만나서 그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엎드려 절했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면 예수께서 그 후에 그렇게 절하는 그 사람에게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이 부분에서 살짝 약간 멈칫했습니다. 왜냐하면 38절과 39절이 바로 이어지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는데 이 사람이 엎드려 절했어요. 자기의 눈을 띄워주신 그분.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그분, 그 사람. 예,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 사람이 엎드려져 있는 채로 이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하셨을까? 그랬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꼭 끌어안고 그 사람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주면서 그 사람과 어깨동무를 딱 하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할 것이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냥 피상적인 설교가 아니라 그 다음에 얼마나 당황스러운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의 전형이죠. 바리새인 중에 40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제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로 그들을 이제 심판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여기 보면 40절에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역시 가도 되는데 바리새인 중에 어떤 자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 가까이에서 보고 있던 자들입니다. 예수 가까이에서 예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낱낱이 살피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못 봐요.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딴지를 거는 거예요. 야, 우리도 맹인이냐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맹인이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행여나 우리의 마음속에 관념적인 이미 종교화되어버린 화석화되어버린 종교인으로서의 껍질만 남아있다면 오늘 그것 좀 깨부셔달라고 다시 한번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눈 뜨게 하시고 뇌귀 열으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경배하게 하셨고 그로 인한 빛, 그로 인한 생명, 그로 인한 풍성함 맛보게 하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된 심령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요한복음을 읽어갈 때 그때 한창 이렇게 그때 이제 많이 그 활동했던 찬양팀 중에 아마 그때를 기억하는 분 계실 것입니다. 주찬양 선교단이라고 있었습니다. 최덕신 씨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CCM 사역자께서 이제 함께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셨는데 그 1집에 보면 참소경이라는 제목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만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소경이 아닌가? 앉은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앉은뱅이 아닌가? 참 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당신은 죄인이 아닌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께서, 또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새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 사람과 같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과 곤란들은 도리어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게 되는 동인이 되곤 합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오롯하게 바라보게 되는 주님을 내가 주여 주님을 믿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져 있다면 화석화되어 있다면 그냥 종교인처럼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처럼 행여나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새롭게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들뜬 가슴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친구로 삼아 인생의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눈과 내 귀를 늘 뜨게 하시고 늘 제대로 듣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올바르게 거하고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하게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이 아침에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만큼 오게 되었습니다.